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어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로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리우는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서 캄캄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 같은 데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갑갑하고 어둡고 탁한 지하 감옥이 아니라 집 안에 평범한 집 안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 정도로 보입니다. 그는 집 안에 연금되어서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자유는 뺏겼지만 그의 집에 찾아와서 방문객이 그를 만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복음에 관한 소식들을 나누는 일은 허락된 굉장히 관대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의 투옥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매인바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는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앞에는 이제 두 가지의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가 황제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면 그는 석방되어 자유롭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평소에 소원하던 대로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유죄로 판결을 받는다면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처형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처형을 당하느냐 아니면 풀려나 자유인이 되느냐 하는 극단적인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양갈래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편지에 기쁨 또는 기뻐하다라는 동사 단어가 1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그 기로에 서서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있지만 그는 매인바된 로마의 죄인으로서 자유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다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는 매인바되어 있고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기쁨을 잃지 말기를 강권할 수 있었던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유럽 선교를 시작한 이래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마게도냐는 그 그리스 북부에 있는 유럽 대륙에 속한 땅입니다. 지금은 뭐 터키도 EU에 가입한다고 그러고 가입해서 유럽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터키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라는 큰 지방이 터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과 이 터키로 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애초에 바울은 유럽 대륙으로 그리스 땅으로 건너갈 생각과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소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선교를 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이상 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 길도 막힙니다. 드로아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이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요청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럽 지역에 이 마게도냐 그리고 또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유럽의 중심이었던 로마와 그 유럽의 끝이었던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목표를 가지게 되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에서 만난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을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나고 또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을 빌미로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와중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을 전도해서 루디아와 이 간수장을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일찍 이 빌립보 지역에서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떠날 때 방금 폈던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미 바울이 떠나갈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빌립보 지역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럽의 첫 선교지였다는 그런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맺고 있는 그 관계의 긴밀함을 알려주는 또 다른 힌트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열심히 동참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간구한다 라고 말씀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을 가보면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도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섬겼지만 이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 정작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성의와 구제의 헌금 이것으로 인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기쁨과 감사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보내준 헌금, 그들이 보내준 물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역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포기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를 보시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물질은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이긴 했습니다만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기꺼이 물질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발견하는 참여하다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거룩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 모임을 하다가 오늘 우리 성경 공부는 좀 쉬고 교제합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부담 없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떤 그 나눔을 갖는 그런 일을 교제라고 하기에는 그 교제라는 단어가 원래 갖는 뜻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로 대표되는 이 거룩한 교제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 개인이 만나서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서로의 짐들을 대신 져주고 또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과 같은 교제, 가족과 같은 모임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런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바울의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전달받은 헌금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거하고 있구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기쁨의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감격에 찬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확인했다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이, 그 신앙의 순수함이 너희가 내 사역에 기꺼이 동참함으로 내게 확인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었기에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갇혀있고 매여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넘쳤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룬 어떤 신앙상의 업적이나 그들이 보내준 헌금의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확인한 그들의 신앙의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확인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도 다른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또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을 심하게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3장에 보면 그들은 율법주의에 그 노출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4장에는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인물 두 명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하는 칭호를 아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 이유가, 원인이, 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 원인이,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놓지 않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한 모습, 투성이입니다. 현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만 현재는 또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세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라고 함께 모여서 앉아있고 한 가지 신앙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딱히 교회 밖에 세상의 다른 모임과 비교했을 때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더 나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차치하고라도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 자신이 조금 발전의 기미가 보이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리라는 기대가 우리가 편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앞으로는 더 잘하겠어, 그렇게 결단하는 대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쯤 성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기뻐하고 그들의 신앙의 완성을 확신했던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시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되고 있지만 그 인도되는 길 여정 한순간 한순간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처럼 그가 체험하는 현실이 고단하기 짝이 없고 그의 현실에 비전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기가 무색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쉼 없이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요셉의 삶을 기록하게 하실 때 뭐 그 모든 굴곡진 삶의 여정 여정마다 덧붙이시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덧붙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언젠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주위의 교우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는 이 남포교회 예배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사람도 보일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고 판단할 법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사실 교회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여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처하고 앉아있으면서도 서로 판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카로운 비평과 비판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날카로운 비판이 어떤 자체적인 정화를 이뤄내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툼과 분란만 가중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비판적 지성이 아니라 부서지고 깨어져 날카롭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싸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일 없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믿으면 내가 잘 된다는 그런 값싼 긍정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변치 않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부의 핍박이나 나 자신의 나태함에 굴복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같은 믿음을 확인해 주는 공동체 안에서 분명해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지금은 공동체라는 개념이 매우 약화된 시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체를 대신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옮겨 다닐 수 있는 동호회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호회를 옮겨 다니듯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신자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남포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증거들이 안으로나 밖으로나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포함되므로 그 공동체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 특권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특권에 합당한 그렇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책임과 내가 져야 할 다른 사람의 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희생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모범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가장 어린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인 하나님 아버지가 맏아들 대신 큰형님 예수님이 그 희생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희생의 바탕 위에 우리의 공동체가 서 있고 그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도 희생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공동체를 위하여 책임과 희생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확인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에 참여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셔서 그 공동체에 속해서 책임을 지시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고 또 그렇게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축적해 나가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를 위하여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이 공동체에서 방관자로 있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